이제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였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였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날카로워져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영적으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말씀과 성찬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예로 들어 교훈한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다름 아닌 교회 역사고 구약 이스라엘은 곧 교회여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 교회 역사는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면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우리 조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혈통적으로 헬라 사람이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혈통적으로는 비록 그들과 관계가 없지만 영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던 한 교회에 속한 이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육적인 혈통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마태복음에 잘 언급이 되지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내가 얼마든지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실제적으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과 아버지를 즉시 떠나는 동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방 사람들도 언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할례를 받을 때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될 때도 기생 라합 그리고 남한 장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혈통적으로 아간 같은 사람은 유다지파에게 속했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로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가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왜 사도 바울이 할례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기 전에 할례를 행한 것이지 실제로 세례 예식을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 아래에서, 그리고 죽고 사는 경험의 장소인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거나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이해하는 이런 해석의 방식을 가리켜 좀 어려운 말로 모형론적 해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단어의 뿌리를 둔 말입니다. 타입, 티포스,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형론적 해석은 사도 바울이 기발하게 만들어낸 자기 성경 해석 방식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미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모형으로 제시를 해서 첫 번째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라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주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는데 그 별세라는 말은 사실은 엑소더스,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적 구원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왜 세례의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을 고르라면 우리는 로마서 6장 말씀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홍해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지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마치 죽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뒤따랐던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들이 뒤따랐다가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서 맞은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다시 나오는 거지요. 결국 그것은 살아나온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통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교회의 모형으로 보면서 그들이 신약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약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죄된 상태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서 더 이상 세상의 종노라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 바로 시작점이 다름 아니라 홍해 도하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해석이 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뜻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구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원사건이 많이 나타나지요.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했는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사건들, 이런 것으로 구원이 드러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적인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사실은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왔던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 때 행하는 떡과 포도주로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상 에봇에 붙어있는 성류를 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라합이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표시로 붉은 줄을 매지요, 그것을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짐을 지고 산에 오르는 이삭을 가리켜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는 예수리소를 가리킨다라고 언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 억지 해석입니다. 그래서 데오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약이 실제적으로 구약 본문을 인용하지 않는 한 구약 본문은 메시아에 관한 본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한편 맞지만 한편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모든 구절을 다 인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시편과 선지자의 글,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형론적 해석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좋은 모범이 됩니다. 바울은 홍해를 걷는 것을 일종의 세례를 경험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의 의미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이 사실을 인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준다라고 말할 때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식 때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마치 세례를 베푸는 주체는 목회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례를 베푸는 주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목회자의 경건의 정도에 따라 세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주체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죄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상태 아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을 인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미 출애굽에서 나오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구원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를 통과하게 해서 왜 사도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이미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따라서 세례 유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뭐 굳이 세례라는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성례를 행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가 되게 하려는 외적인 표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냥 약속하지 않죠.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네? 어떻게 하죠?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예전에는 도장 찍는 거 없었는데 도장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바깥으로 나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약속이 될지를 가시적인 상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헤어질 때 뭐 손수건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애정의 표시로 반지를 서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약속을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시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성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루터파 교회처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떡 위에 떡 옆에 떡 안에 임재한다고 믿지도 않고 더더욱 로마 가톨릭 교인들처럼 신부가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화채설을 믿지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분은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내가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서 그분은 하늘 우편에 계신 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떡과 피에 참여합니까? 칼빈은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날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다리와 같은 계단과 같은 그런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다름 아니라 성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찬론에서 우리가 믿는 핵심은 우리가 보통 루터교회는 공제설이라고 말하지요.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는 관념적이거나 허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이처럼 살갑게 경험하는 실질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행하시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기댈 수 있는 장치로 주신 것이 다름 아닌 성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신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도바론 2절에서 세례를 언급하고 곧 이어 3절 이하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분명히 세례라고 표현을 한 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가리켜서는 성찬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마신 것을 성만찬의 모형으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만나와 물을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주시는 방식이 신령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이 단순한 육적 양식 이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4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였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였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물이 나온 반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바위에 비유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위를 하나님에게 비유한 것은 보게 될 수 있지만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이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들이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해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드는 사건이 나타났고 또 음식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더 불평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 불평의 성격이 여기 이 르비딤에서 불평했던 불평의 성격하고는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마라에서는 단순히 육신의 이 갈증을 채워줄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 르비딤에서는 단순히 물이 없다는 것만으로 불평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모세의 질책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했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물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험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우리도 항상 그런 시험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믿는 자의 자녀를 세월호 참사 때 죽일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목격자로 삼기 위해서 장로들을 모세 곁에 두게 하시고 내가 너를 향해서 맡아여 서리니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반석에서 지팡이로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매우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나왔던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는 종처럼 그렇게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해석이죠. 네. 좀 더 은혜로운 해석은 뭐냐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하여 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으니 누가 맞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맞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으심으로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은 하지 않고 4절 하반절에 그냥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도마였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 마셨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시제가 잘 안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이 시제가 달라요. 첫 번째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할 때 마셨다라는 말은 이 부정과거 시제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단 한 번 마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말할 때 이 두 번째 마셨음에 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앞에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셨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물을 마신 것은 출애굽기로 본다면 한 번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바꾸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하나의 의문은 왜 반석을 그리스도와 연결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보시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때로 혼용해서 많이 쓰고 특별히 성령은 좀 그 숫자가 적지만 성부와 성자는 상당히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제거되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여호와를 통해서 사망이 멸한바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삼킴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그들이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가랴 선자는 이것을 여호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는 그를 찌른 자 그를 보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그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죠. 우시야 왕 때 환상을 봤을 때 내가 여호와를 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사야가 봤던 분을 자신으로 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원망했다가 불병에 물려 죽은 사건을 가리켜 주를 시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5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실상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봤던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본질이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구약시대에 선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기초할 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은혜의 원천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그 말이죠. 또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자신을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였으니 이스라엘 민들이 경험했던 떡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자신으로 비유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렸던 모든 은사는 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린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천하인간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성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자를 배제하고서 은혜를 직접 베푸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요. 자, 그러나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은혜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길을 걸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복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메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다른 행위를 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다섯 처녀도 기다렸고 또 다른 다섯 처녀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지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지요. 그러나 이런 함께 한다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들 같습니다. 내가 행한 선과 악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든지 형벌을 내리시든지 하시면 좀 내가 각성되어져서 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지요. 실제로 어떤 상승작용이 일어날 만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을 탁자에 세워놓고 이렇게 탁 치면 뺑뺑 돌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은 유한한 힘의 공급을 받아서 그렇지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시적으로 하도록 만들 수는 있으나 영속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방식을 통해서 강제와 속박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전적으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놀아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무엇에 자극받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구원 행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르지 않는 방식은 정도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광야 생활에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 보편적 교회 안에 택한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는데 그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를 교육하기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의 여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회심할 때는 모든 음식물을 다 토해놓는 것처럼 속 시원함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오늘의 산이 어제의 산이 아니고 어제 하늘이 오늘의 하늘이 아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세요. 신앙생활은 아주 일반적인 삶에서 발휘되어야 됩니다. 아주 척박한 삶의 환경 안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주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감추어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형적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루터는 감추어진 교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실 참 교회는 감추어져 있고 성도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도 목회자도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는가 여부를 판별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 세례파들 아나베프티스트들한테 뭐라고 빈정거렸는가? 지금 그들이 사람의 마음 안에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신들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은 누구죠? 제 세례파를 가리켜요. 믿는지 믿지 않은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신들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도 실력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역사적 교회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는 양과 염소가 혼합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염소가 양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양에 속한 사람들이 전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반응을 바라보고 신자다, 신자가 아니다 라고 판별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유보하는 것이고 판단과 정죄를 해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보니 당신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다면 참 신자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당히 느슨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 방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에서 5절과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다라는 말이 계속되죠.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2절에도 보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말하고 4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다수라는 말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받는 자는 적습니다. 실제로 적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속에 있고 싶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싶죠.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지요. 그래서 뭘 나한테 주고 안 주고와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지요. 연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안 주고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 나왔지만 왜 어떤 사람은 넘어졌지요? 본인의 믿음을 즉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늘 원망하는 거죠. 늘 불평하는 거죠. 왜 나한테는 이게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라고 말할 때 즐겨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본래 욕구한다, 원한다, 탐내다는 뜻입니다.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욕망이 뭡니까? 욕망은 하나님께서 신자의 경계선 바깥에 두신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다른 어떤 곳에서 상급을 찾지 마라.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죄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죄는 빗나간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아를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의지의 자율성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원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는 종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이 이상한 형태가 되고 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한이라는 것은 없어야 돼요. 내가 자녀를 다 키워놓고 데려가시면 좋겠다. 물론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께 가리라. 나보다 더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키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신자 아닌가요? 뭘 우리가 두려워하고 뭘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이 의지의 자율성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첫 번째는 7절 이하에 쭉 나타나는데요. 잘 보시면 우상 숭배 제로,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인과 행음하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심으로, 그 다음에 절망과 불평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7절 이하에서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모형으로 제시하면서 본문 6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옛날에는 거울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본보기예요. 본보기가 된다는 말은 너희에게 충고가 되고 권면이 되고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나타내는 외부적인 표현은 참석했는데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고 세례교인으로서 떡과 포도주에도 참여하고 이런 등등 각종 여러가지 일들은 하긴 했는데 그런 일을 할 때는 신자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 바깥의 것을 늘 추구하고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죄로 드러납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로, 때로는 성적 타락의 죄로, 때로는 의심과 절망의 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난 것들을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겁내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라면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때 열심히 섬겼는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열심은 오늘 드러내셔야 돼요. 오늘 항상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세상은 어떻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다음에 소유하고 지금은 좀 더 높은 위치에 이르도록 좀 더 많은 물질을 얻는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지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지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교회는 구원파적 복음에 상당히 세뇌당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결정적 어떤 순간에 대한 짜릿한 기억만 가지고 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구원파적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요즘 다 그럽니다. 요즘 뭐 그렇게 신자들 뭐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옛날이라 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신자라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외적인 은혜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빈손을 내밀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입술로 주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다수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지 아니면 세상을 기뻐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상은 은혜의 실체는 한 번도 접근해 보지 못한 그리하여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지막 선고를 듣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구원을 참으로 이루어가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